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한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0연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참 부족함이 많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동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참 부족함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뭐 또 외우시려면 계속...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생각을 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온 우주를 지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빛을 온 우주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죠.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똑같은 물의 층이 있었음을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시고 창문을 여시고 다 땅으로 쏟아지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있는 대기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대기는 다릅니다. 그 물의 층들이 노화도 막아주고 좋지 못한 그런 빛들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그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다라고 그러고 드러난 곳을 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다가 각종 채소와 과일나무들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땅에서 이 식물들이 쭉 자라나왔습니다. 넷째 날에는 고개를 하늘로 들어서 우주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모든 천체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천체들로 하여금 징조와 그 다음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있었고 계절이 있었고 1년, 2년이 있었고 그 특별히 징조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징조를 연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늘에 있는 별들, 천체들을 통해서 징조를, 앞으로 일어날 징조들을 보여주시겠다. 징조를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도 하늘에 징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이 피피처럼 빨갛게 될 것이고 태양이 상복처럼 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붙는 산과 같은 바위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지구로 떨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주의 권능들이 깨어지고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징조를 하나님께서 천체들로 하여금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들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공중에는 새들이 날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마지막 날에는 이 땅 위에서 존재해야 될 모든 생명체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땅이 기는 것과 뛰어다니는 것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도 창조하셨습니다마는 사람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가지고 빚으셨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으시고 장기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넣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에 그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아름다운 자연들이 보이지 않으면은 아담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에 와 하면서 감탄사를 발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고 주변에 뛰어놀고 있는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아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채소와 과일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고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시를 쓸 수 있었고 찬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었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었고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가 있었습니다. 만족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타락 후에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다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찢어지고 터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달려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1%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사랑입니다. 사랑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는 것은 더 싫어해서 주를 배반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을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되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길만 준비를 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질해져 버렸죠. 엉망이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만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미 인간에 의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면 다른 거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셨는데요. 다른 거 뭐 아끼겠습니까?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세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야고보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전한 선물이 온전한 것들을 다 좋은 것들이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다 내려오도록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까? 오늘 이부 예배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힘든 성도도 있을 것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돈 떼먹은 사람은 도망가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힘들고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꼽아보기, 이 꼽아보는 수고를 하기 전에 내가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한번 꼽아보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하나, 둘 한번 꼽아보시면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든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를 해서 다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빛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들에게 다 주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요. 우리는 왜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스트레스를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히브리어로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요.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너의 빛이 너에게 들어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주변에 떠올라 있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 속에 빛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면서 나를 비추고 내 앞길을 비추고 있다. 이미 떠올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비출 만한 게 있어야 우리가 비추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호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빛도 나지 않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담대함보다는 두려워하는 것이 더 많이 있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탄식하는 소리가 더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짜리 우리 셋째 녀석이 태어났을 때에 그러니까 그때가 딱 10년 전입니다. 아내가 셋째 아이를, 늦둥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한데 셋째 아이를 어떻게 낳을까? 용을 써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아기니까 몸조리를 잘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집에 못 오게 했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배려를 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부탁을 간곡히 하고 몸조리를 했습니다. 몸조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아내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윈도 속에 있는 마네킹처럼 날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다시금 회복을 시켜 돌려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러닝머신을 샀습니다. 러닝머신을 사서 집안에 두었더니요. 아내가 이제 몸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러닝머신 위에서 몇 번 뛰었습니다. 몇번 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집안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고 빨래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애물단지가 된 것이죠. 좋은 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전혀 쓸모없는 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용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3, 40분 정도 걷고 뛰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기계를 돌려보았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누리려면 반드시 활용을 해야, 사용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이 있죠. 그 위에 등산 코스도 있고 운동기구들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7시경에 제가 나가보면요. 저기 산 중턱에서 우리 본사님들 몇 분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간혹 봅니다. 활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면은, 않으면은, 활용하지 않으면은 전혀 우리는 누릴 수 없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부족함 없이 다 해놓으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구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는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이 경영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백배나 얻었죠. 그의 농사에서 백배를 얻으려면요, 하나님, 나도 백배의 결실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려움에 처한 성도는요, 하나님,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자기 머리 위에 손을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들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얻기를,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의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성도들이 매우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러닝머신을 한번 탔다고 해서 살이 빠집니까? 살이 빠지려면요, 언제까지 달려야 됩니까? 예, 빠질 때까지 달려야 됩니다. 어제 3, 4, 5 남전도에 족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대사를 빼야 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배가 이만큼 나와서.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은 게임 한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 지쳐서 아마 다리가 안 올라갈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배가 이만큼 나오셔가지고 속구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살 빼려고 하면 일주일, 2주일 한번 달려보시면 살이 빠지는지, 잘 안 빠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사실 한 달만 달려도 살이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넉 달을 달려도 안 빠지는 분 있죠. 빠질 때까지 달려야 살도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한번 구하면 주실 것이고 내가 한번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한번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이 헬라어 이 말씀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놓으신 것을 내가 누리려면 구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익숙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해야 그래야 내게 익숙하게 되어서 전쟁에 나갔을 때 자신도 모르게 칼을 휘두르면서 싸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왜 안 되냐고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그랬죠. 살을 때는 돼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데 한두 번 기도하고 1, 2주 기도하고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들이 기우세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세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구하는 자리에 있다가 보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넣어주시면서 알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 성도일까?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마 저를 여러분 집회 저 예배 참석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6월 28일 날 동성애 축제가 대구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요 강행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질 만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천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읍 가운데 다니면서 이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서 이마에 특별한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표를 하라. 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구나.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은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가증한 것이다. 여기에 무슨 인격을 논하고 그럴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격을 생각을 해서 그들도 인정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서로 토론하고, 여러분 이건 토론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 그랬으면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지금 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셔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하시면요, 여러분 잡혀갈 수 있습니다. 제재를 당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동성애 반대한 구호를 외쳐다가 제재를 받았던 사건이 있죠. 피파에서 발끈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의 장로교회 PCUSA 북장로교회, 그 북장로교가 지난주 총회를 했었죠. 221차 총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동성애 목사 안수를 이미 3년 전에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뭘 허용을 했냐면은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앞에 두고 주례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총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한 정의도 총회에서 바꾸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그 표현들을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 용어도 바꾸었습니다. 총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탄식하면서 그 총회를 뛰어나갔던 목사님들은요, 몇 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박수를 치면서 다 환호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요, 이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탄식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다면 그는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으려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 땅 위에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가증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막아주십시오. 대구에서도 6월 28일에 있을 퀴어 축제 막아주십시오. 이런 성도가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증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즐기고 있습니까? TV예요. 요즘에 그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그 프로들을 보면요, 남자가 꼭 여자처럼 머리를 늘어뜨리고 그리고 입술에 루즈를 바르고 치마를 입고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웃고 자빠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모습이 지금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왜 그걸 보고 웃고 있습니까? 저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60년 전에는요, 6.25로 인해서 우리가 외부적인 위기를 받았었죠.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심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조금씩 불을 떼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익어가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이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 1학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아이를 태우러 갔는데요, 아이가 오면서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아빠 그래도 대학교들 중에서 우리 대학교가 음주 문화가 제일로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음주 문화가 제일로 좋아요.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음주 문화가 뭐가 좋다고, 음주 문화가 제일 좋아요 왜 좋냐고 그랬더니요, 술 마시기를 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근데 이 아이가 수업을 이제 마지막 송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과 아이들과 친구들과 다 더불어서 MT를 갔습니다. MT를 마치고 이제 이 대구로 내려왔는데요. 처음 보았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술을 저녁에 한 잔, 두 잔을 마실 때 보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 한 잔, 두 잔 정도는 마셔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발끈했습니다. 한 잔이라도 입에 대기만 해보라고. 이 아이가요, 한 잔, 두 잔 마시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너 속에 있는 것도 다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한, 두 잔 정도는 괜찮겠구나. 자신 농사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가슴이 그 말 듣는 순간에 아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요, 아빠 근데 앞으로 저 MT 안 가고 싶어요. 왜? 그 아이들의 친구들이 한 잔, 두 잔 마실 때는 좋았는데요, 조금 한 시간, 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나가서 토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 아이는요, 그런 걸 처음 보았기 때문에 쓰러진 아이 죽은 줄로 알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눕혀놓았더니요,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토해내고 구토를 하고 그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앞으로는 MT에 안 가고 싶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접한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이죠. 지금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런닝머신 있으면 뭐합니까? 이용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맥도로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용을 해야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방법이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병 맞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번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낫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병 났을 때까지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요,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죠. 왕같은 제사장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외우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반드시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서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요, 8시경에 총기 난로 사건이 전방에서 군인들 가운데 있었죠. 그 소중한 그 젊은이들의 생명이 한순간에 그 총에 맞아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서 하나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인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겠다 그랬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러닝머신 세워두는 것처럼 여러분 세워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요,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도하라고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하라고 내가 주었는데 너희들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 외우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 이하 말씀 다 외우셔서 지금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다 최대한 활용해서 마음이 받아 누리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